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신랑 측 부모님이 주례 선생님에게 찾아오셔서 주례사를 맺을 때에 성경 말씀으로 마지막에 축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례 선생님은 교회 열심을 내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로 다른 이에게 급하게 성경을 빌려서 그 부탁받았던 말씀을 펴서 찾아 읽어주려 했습니다. 다행히 성경을 빌릴 수 있었고 주례사가 마쳐갈 무렵 부탁받았던 그 말씀을 찾은 다음에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 신랑의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 4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축사해달라고 부탁했었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런데 이 성경에 익숙하지 않았던 주례 선생님이 실수로 요한 1서 4장 18절을 읽어야 하는데 요한 복음 4장 18절을 잘못 찾아서 읽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결혼식의 직계 가족이었더라면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의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랑 가족이 그와 비슷한 정도의 난처함을 당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장소가 갈릴리 지방 가나라고 하는 한 마을에 혼례, 즉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2절을 보면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고요.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셨던 마리아가 그 결혼식을 중심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던 것을 보면 마리아와 가까운 집안 사람의 결혼이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결혼 축하 예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 매우 난처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결혼식에 있어서 당시 문화권에서는 결혼식에 매우 중요한 주 음료였던 와인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저명한 복음주의 신약학자인 D.A. 칼슨에 따르면 당시의 와인은 오늘날 미국에서 소비되는 와인과는 좀 다른 와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발효된 와인을 그대로 마시지 아니하였고 30% 내지는 10% 이상의 물을 타서 희석시켜서 알코올 도수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마시던 음료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미국에서 소비되어지는 그 와인은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인 독주로 분류되어지는 술이다라고 분류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실 음료가 잔치에 다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게가 있던 것도 아니라 급히 어디서 왕창 그 많은 것을 사올 곳도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식에 사람은 잔뜩 초대해 놓았는데 갑자기 마실 음료가 하나도 없게 되는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왔던 하객들은 그냥 음식만 꾸역꾸역 먹다가 목이 막혀도 참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매우 불편하고 또한 어떻게 결혼식을 해놓고 음료조차 준비하지 않아? 라고 하는 불평과 원성이 자자할 수 있는, 그래서 하객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신랑에게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헌을 보면 이렇게 음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결혼식은 잘못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신부 측으로부터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던 무언가가 내 삶에서 갑자기 없어지게 되므로, 갑자기 떨어지게 되므로 당혹스러워지고 잘 적응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장에도 오게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보셨지만 두자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하인들은 그러한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처한 어려움이 혹시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복으로 변화되어지는 비결을 얻어가시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어려운 상황을 직감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말에 아마 예수님은 그 심중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4절에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비교적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쐐기를 결론적으로 박아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 어떤 일을 정말 이렇게 간청하고 어려워서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냉정한 응답을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우린 아마도 왕창 상처받고 더 이상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행동을 취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에게 감정이 상해서 그 잔치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쩌면 제가 마리아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홧김에. 여보게, 그 결혼식이고 뭐고 다 때려칩시다. 다 글렀어. 마실 음료도 없는 잔치가 어디 있어. 짐 싸서 그냥 다 집에 갑시다. 이렇게 좀 홧김에 내 감정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분명 감정적인 데미지가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창피하게 됐을 거예요. 아들이라고 딱 멋있게 부탁했는데 단칼에 잘림을 받았을 때 그 어머니의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적인 데미지를 뒤로 하고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반응이에요. 감정적으로 상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크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실 분이시기에 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뭘로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또 다른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혹은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딸을 좀 고쳐주십사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하고 딱 잘라버리십니다. 어쩜 이렇게 매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여인을 유대인이 호칭하는 것처럼 그 여인을 개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2세 자녀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예수님께 racist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인종차별주의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주여 옳소이다 마는, 주님의 지금 개라고 하신 말씀이 옳대요. 감정적인 데미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었고 너무 상처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개라고 하신다면 저에게 그 부스러기 한 조각만이라도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했던 것이, 상처를 주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시죠?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도 역시 감정적인 상처가 분명히 있었고 서운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함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잠시 내려놓은 채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응답해 주시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 양육을 해보셨으면 아마 이 사진에 익숙할 텐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세 가지 기차로 분류해 봅니다. 제일 앞에가 기관실인데요, 여러분 기차는 기관실이 이끌어갑니다. 그 기관실에 연결된 그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들은 기관실에 따라서 방향대로 쫓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 기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차의 기관실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fact,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바짝 붙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붙어있어야 되고 faith, 그 다음이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ups and downs and ups and downs,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가 좀 잘 되면 기분이 확 뛰어올라서 부흥강사처럼 살았다가, 뭐가 좀 어려우면 그냥 예수도 안 믿는 사람처럼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정칸을 우리의 신앙의 제일 앞에 두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는 순종하기 이전에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 이전에 믿음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는 그 첫 번째 비결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하려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믿음을 앞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3절, 4절,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 순종에 관하여 두 번째 포인트를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 보여주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당시의 돌 항아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내려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마시는 그 5갤론짜리 파란 물통 아시죠? 그게 5갤론짜리거든요. 그 5갤론짜리를 5개를 부어야 한 항아리가 찹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두세 통 드는 용량이 그 정도예요. 상당히 큰 항아리죠. 그런데 그런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구단 테스트 들어갑니다. 5, 6, 네 그렇죠. 다들 초등학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적어도 5갤런짜리 통 30개를 채워야 되는 총 물의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5갤런 하나 채우는 것은 비교적 쉬운 순종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통 30개를 채워라 그러면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돌 항아리였어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팍 퍼가지고 한 번에 채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무거운 돌 항아리라 그 냅두고 우물에 가서 그걸 떠가지고 붓고 다시 얼마나 바빴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달려가지고 또 떠가지고 붓고 또 떠가지고 붓고 이걸 계속 땀 흘리면서 반복해야 했던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순종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하인들은 비록 힘들었지만 순종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이 뒷부분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네,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To the brim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운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채우다 보면 아 힘들다. 이 정도만 채우자. 한 3분의 2만 채우지 뭐. 이래도 채운 거잖아. 예수님은 그냥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타협이 가능한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점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냥 끝까지 채웁니다. 채우다가 보니까 뭐 이거 포도주로도 안 변하는데 이거 왜 채워야 되나라는 생각에 그냥 대충 채우자라는 채우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채웁니다.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채웠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명령을 더 주세요. 그냥 그것만 했으면 그러면 그나마 좀 쉬웠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연회장은 뭐냐면 캐롤링한 전체 캐롤링하는 사람의 아마 총지휘자 같은 지배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쯤에서 그 하인들은 인내심의 좀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인들은 어쩌면 그 연회장이 자기의 일터의 보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맹물을 떠다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회사의 보스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자, 드셔보십시오. 포도주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보스가 딱 받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야? 왜 맹물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야? 너희 지금 제정신이야? 뭐 이런 식의 꾸짖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거 맹물 왜 떠주라 그러나? 예수님께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변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2장 8절에 제가 앞부분 읽고 여러분 뒷부분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거기에 자꾸만 내 생각이 물타게 되면 안 돼요.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문화와 내 기준이 자꾸만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하다 보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갖다 주라고 했더니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명령이었죠.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새벽 기도에 매일 나와라, 하루에 성경책 10장씩 읽어라, 막 이런 어떤 수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채우기만 하면 돼요, 계속. 근데 더 그보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이고 관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핍박하는 여성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찾아가서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면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어라면 그 명령이 쉽겠습니까? 공감이 되시죠? 이 수평적이고 관계적인 순종이 그만큼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수직적인 순종, 수평적인 순종에 둘 다 그냥 순종합니다. 참 감사해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의 따끈따끈한 간증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일주일에 세 번씩 신장을 꼭 투석해야만 했던 신장이 아픈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오랫동안 신장 기증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밤 9시에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딱 맞는 좋은 기증이 있다고. 그래서 11시에 수술이 잡혔고 밤 11시에 신장 이식 수술을 잘 받고 나와서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매일 은혜를 더해 주시더니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해 주셨네요. 저희 가족이나 저는 아직도 꿈속에 있는 듯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가족들도 친가족들도 이렇게 맞질 않는데 그분은 가족이 아닌데도 97% 일치하는 기적 같은 신장을 받으셨대요. 이 모든 일이 정말 모두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 또한 잊지 않으려고요. 그렇지 않고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5-6년은 좋게 기다려야 했는데 갑자기 기증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전에 기증할 수 있겠다던 두 사람이 안 된다고 연락을 주셔서 지난 한 주를 기운 없이 지냈는데 His Friends 여름 성경학과도 무사히 끝내고 주일 예배도 잘 보고 몸이 비록 아팠지만 북카페 봉사도 다 마치고 이제 주일 저녁에 기증자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지난 주일에 목사님을 뵈었네요. 흐흐 이렇게 히읗 두 개를 거기 중간에 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중략하고 모든 이식 수술이 잘 되어 오늘 오후에 집에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흐흐를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3부 예배 마치고 제가 중국 선교를 다녀와서 좀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냉커피가 몹시도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주머니를 보았더니 잔돈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큰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북카페로 내려와서 북카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북카페 봉사를 다 마치시고 문까지 다 닫고 바깥에 앞치마도 다 벗으시고 바깥에 나오셨다가 저랑 정면으로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막 찌릿찌릿찌릿찌릿 읽어요. 그러시더니 저한테 한 말씀합니다. 목사님 아이스커피 마시고 싶으시죠? 뭐 주시면 마시죠. 뭐 제가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받아들면서 제가 집사님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집사님 오늘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집사님 바로 그날 밤 9시에 병원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 몸이 너무 아픈데도 His Friends Vacation Bible School 여름 성경을 다 섬겨주시고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주일 예배 후에 북카페에서 다 봉사하다가 또 이 젊은 목사랑 탁 마주쳤네요. 또 집에 가려고 다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시 들어가서 그 아이스커피까지 떠가지고 제가 연회장은 아니지만 저에게 또 가져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향한 그 말 없는 순종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탁 임하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종할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을 때 내 판단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에 두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더라. 알더라. 뭘 알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던 놀라운 응답이요 기적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이치는 먼저 깨달아지고 먼저 이해되면 순종해 볼까 말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세계가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하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순종 후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을 받을 때요 놀라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엔돌핀 아시죠? 엔돌핀이 사람 몸에서 나오면 암을 치료하고 우리 몸의 통증들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3,000배에서 4,000배가량 강력한 기능을 가진 호르몬이 발견되었는데 그 호르몬 이름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호르몬이 언제 분비가 되냐면 깨달음을 받을 때, 아하! 할 때 나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깨달음은 언제 온다고요? 먼저 순종할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뒤에 지내다 보니까 아하! 하면서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다이돌핀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마음에 얹어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 먼저 순종해 봅시다. 동의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려움에서 어려움의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신데 그 두 번째 비결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들어도 먼저 순종하면 후에 깨달음의 복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면 마라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시고 어떤 연세지긋한 성도님이 저에게 궁금하다며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는 것이 죄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지금 다량의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취하게 만드시는 죄를 조장하고 계신 것은 아닐런지요. 저는 늘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자세히 안 읽고 넘어가게 되곤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요 무색의 물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와는 전혀 다른 분자 구조를 가진 붉은색의 와인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천문학자가 끝이 없다라고 결론 내어버린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물로 와인을 만들 때, 바꾸올 때 그 와인 안에 굳이 에탄올, 즉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도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과 향이 와인보다 더 뛰어나게 왜 못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 깜짝 놀라세요. 술에 취하는 것은 분명 성경에서 죄라고 기준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다고요? 그거는 모순적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행하셨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표 신비한 와인을 그 자리에서 만드셔서,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와인이 이렇게 에탄올이 들어가려면, 성분이 자생하려면 분명 그 발효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효되는 시간 없었어요. 즉시 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알코올 성분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더 과학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 집사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그 와인의 맛을 정말 실제 와인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그냥 장난기 있는 추측으로는 거기에 놀라운 천국의 그 비밀 성분을 넣으셔서 그 자리에 약간 춥기가 도는 사람들도 그냥 숙취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주고, 정신이 몽롱했던 사람이 정신이 맑아져서 갑자기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거 마시더니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히 그런 일, 그런 가능성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라고 제가 그 집사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마음이 환해지셔서 아,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하면서 돌아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만약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와인에 관해서 마음이 부담되고 또 버든이 되시면 편하게 예수님은 전능하셨기에 분명히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으셨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아멘으로 그냥 이걸 기적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10절 말씀에서 포도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그대는 누굴까요? 제가 퀴즈 나갑니다. 1번 예수님, 2번 신랑. 제 손을 잘 보십시오. 몇 번일까요? 예, 신랑입니다. 예, 여러분 신랑은 어땠습니까? 이 결혼식이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당혹스러운 환경에 처할 법한 상황이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연회장에게조차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미워하고 멸시하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근데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 그 순종했던 하인을 발견해 하신 적 있으세요? 하인이 뭔가 얘기한 적 있나요? 하인이 어딘가에서 드러난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인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실 이 순종의 주인공은 하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하인들에 대한 기록을 매우 절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하인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그 연회장님 그리고 하객 여러분, 사실 그 포도주 그거요, 그거 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거 우리가 물 뜨느라고 땀 찔찔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신랑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 물 안 떠났었으면 신랑 지금쯤 멱살 잡히고 결혼식은 난리 났었을 것입니다. 다 저희 덕이라고요. 이런 얘기 여기서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의 그 노고와 자기의 그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다 돌아갈 때 얼마나 좀 화가 나는 우리 그 연약한 인간의 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종에 대해서 함구해 주면서 다음과 같이 11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나타내셨대요.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sig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sign은요, 사인판은요, 교통표지판은요, 그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인판은 그냥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쪽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게 표적의 기능이에요. 표적은 그 목적지를 가리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의 역할은, 하인들의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켜주는 표적이었다라고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시작할 때 다소 개인적인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계속 하다가 보면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점 나의 영광,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는 표적이 되어가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영광을 더더욱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순종의 놀라운 결과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하인들의 순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섯 개의 항아리가 바로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클루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던 항아리였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의 개수는 몇 개요? 여섯 개.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이고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정결 예식으로는 그 누구도 그 죄를 온전하게 사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 말씀 보여주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 어떻게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그 불완전했던 인간의 노력에 의지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숨에 바꿔버리셔서 붉은색 와인으로 바꿔버리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놀라운 보혈로 바꿔버리십니다. 항아리가 여섯 개 있는데 그 다 붉은색으로 변하고 예수님도 그 옆에 서십니다. 완전수 일곱이 채워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드리는, 이제 곧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오늘의 표적이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인들이 그 순종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막 나팔을 부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혹은 다른 사람이 내가 했던 공로를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묵묵히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계속해서 했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마지막 본문의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03년도에 보스턴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학위과정을 하고 있을 때 이 신학적인 지식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이 학위과정을 다 마치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말 거야. 뭐 이런 우습지도 않은 생각을 제가 했었던 적이 부끄럽게나마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제가 나아갈 때에 카운트 진젠돌프라고 하는 한 놀라운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1700년에 태어났던 분이고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형제단의 믿음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진젠돌프가 바로 그 모라비안 형제단을 훈련시켰던, 모라비안 형제단의 비숍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작 출신이에요. 귀족 집안의 출신이고 국가의 변호사였습니다. 앞길이 창창하던 분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마쳐질 때 세계 많은 곳곳에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의 삶에 정리하는 한 문장의 말을 남겼는데 저는 그 한 문장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전하라. 쉼표. Die. 그리고 죽어라. 쉼표. And be forgotten. 그리고 잊혀진 바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유명해지고 싶었고 제가 인정받고 싶었고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한번 떵떵거려 볼까 하나 라고 하는 세속주의적인 생각으로 신학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제 안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을 때 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던 한 신앙의 선조의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통해 저는 머리에 햄머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오늘날 그나마 조금 더 겸손해진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일주 전에 저는 C국에 우리 유대 초대교회에서 파송한 S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서 방문해서 일곱 명의 사람들에게 물에 들어가서 침례도 주고 또 강의도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조금 더 다듬어 드릴 부분이 있긴 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순결했고 생명력이 넘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신학자로서 너무나 놀라서 그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선교사님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제 자신을 더욱 부인하고 제 자신에 대하여 죽으려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더욱 많은 사람들 안에 새 생명을 놀랍도록 심어 주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은 나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축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고 싶더라도,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뭘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먼저 순종하면, 선순종, 깨달음의 복이, 응답이 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표적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을 마음에 담으시고 기쁨으로 순종의 대열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고 먼저 순종하여 깨달음과 응답의 복을 체험하며 내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표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